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라고 그 유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일과 사역을 이제 변호하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하여 상당한 증오심과 그 굉장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 오늘 나타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된 기득권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바로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요구였다 하는 것을 저들이 가장 용납할 수 없었던 내용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못 용납하느냐? 그러면 유대인들 쪽에서 보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선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이라는 그 괴상한 그 우월감을 갖고 있고 특별한 자기 민족에 대한 가치와 특별히 기독교적 신앙 가운데서 보자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으로 나가는 것은 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다른 민족과 섞여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형을 합니다만은 다른 이방 민족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 용납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믿는 바 율법과 그 신앙을 가지는 데 대해서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요구는 바울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1차적으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귀화시켜서야만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반하여 바울의 변명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대인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인에게 보냈는데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와 증오심을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결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변호 속에서 그의 신앙을 그가 자기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의 변명을 크게 줄거리 삼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게 결국 어떤 싸움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과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과의 차이가 기독교 신앙의 정당함과 그릇됨을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됨을 보게 됩니다. 좀 더 폭넓게 얘기해서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가 가장 크게 뭐가 다르냐 그러면 다른 모든 종교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라는 것은 가서 경배하고 말을 들을 절대 권위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신적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될 가능성을 가졌다고 보죠. 그 완성의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란 그 완성하는 어떤 도를 깨우치는 방법으로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 종교의 가장 고급한 형태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과 내용적으로는 불교만큼 뛰어나고 깊이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불교는 절대적 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빌고 치성을 드리는 게 많은데 불교의 원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란 결국 각자가 부처가 되자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싸움을 하고 자기 완성을 기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인간을 모두 불가능하다, 무능하다고 정죄해버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만 사실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건 도와달라는 요청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란 먼저 득도한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아주 뜻을 달리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의 싸움은 여기서 제가 논증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서 점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권위와 절대 주권 아래 여러분이 무릎 꿇는 것으로 신앙관과 원리와 기초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종교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로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오면 무슨 싸움이 생기냐면 서로 잘났다는 싸움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어떤 병폐를 많이 꾸짖어야 되게 생겼는데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꾸짖음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원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들춰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 그 병폐 중에 가장 큰 병폐가 뭐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을 죽여야만 속이 풀렸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병폐와 같은 우월감입니다. 기득권의 주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 나타난 지난 한 20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 두 개만 들자면 은사와 구원 확신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다 유익한 일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걸 경험을 해서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만은 그것이 기독교적 신앙관을 떠나서 인본주의적 신앙관에서 그걸 접수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저도 구원 확신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구원 확신에 대한 반발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당신 구원 확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싫어합니다. 이건 제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를 따지고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확인을 시켜준 사람 밑에 줄을 서게 만드는 건 싫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집안에 에어컨 안 나오니까 교회 와서 주무시기로 한 겁니다. 이건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습니다. 방언을 언제 했느냐 때문에 사람끼리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줄을 서야 된다면 전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신자의 신앙에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철저한 기독교적 신앙관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그것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또는 그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것이 종교적 형태를 취하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온다는 그 유치한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죄란 도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 인간의 위치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없이 자족하게 만들며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생각이 죄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죄란 종교적인 형태 속에도 얼마든지 묻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대표적인 것 세 개 예를 드는데 그것이 다 종교적, 기독교 신앙적 형태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근데 그 속에 죄가 묻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기도를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하는 걸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재미있는 추측을 한 어떤 학자가 있었습니다. 왜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냐. 성전까지 기도가 너무 마려워서 성전까지 미처 못 가고 거리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얼마나 기도가 하고 싶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재밌죠? 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 왕좌를 우리가 차지합니다. 그럼 모든 신앙은 나를 치장하고 내 자존심을 채우고 나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며 정당한 하나님의 일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무섭죠?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오.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10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걸 왜 따져야 되죠? 지금 38년이나 중풍병을 앓다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나는 안식일이니까 내일 나라는 거예요. 내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죠? 그걸 지켜야 먼저 지킨 사람이 학번이 앞선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리를 알고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치를 빼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언제나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줄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 시비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유익을 얻기 위해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이런 나래비를 세우는 줄을 세워서 앞선 사람과 뒷선 사람을 구별하는 나래비라면 그건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저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을 합니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뿐이니까 못 살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불평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고 하고 모세가 어떻게 고기를 줘서 이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너한테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70인 장로를 택해서 회막으로 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걸 다 주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시겠다 하면서 온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여기 있는 대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나오라고 한 70명 중에 두 사람이 나가는 걸 거부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은 그것 자체를 믿지 않고 그냥 진에 머물고 있었는데 회막에 안 나가고 그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싸움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 말을 그러죠? 모세가 불러서 회막에 모여서 거기 와서 신이 임하면 그럼 순서가 생기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70명. 근데 오지 않고 저기서 신이 임하면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선후배 관계가 없어지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금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금방 답변을 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니? 나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내리고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거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키면 말이죠. 뭐 말이 많습니다. 뭐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만 나서서 일하는 쪽은 다 말이 많습니다. 여자분들 같으면 봉사직 맞는 거 말이 많고 성가대 말이 많고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되는 거 말이 많습니다. 투표하고 나면 꼭 누구보다 내가 먼저 왔는데 라든가 누구보다 내가 더 실력이 있는데 라든가 아니 누구는 뭐 안내위원 1년 하더니 공짜로 됐다든가 말이 많습니다. 그게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보상이라고 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어떤 그 영광이라고 보면 끊임없이 불평이 터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뭐 장로 안 되고 안수집사 안 되면 교회 떠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는. 그 되기 위해서 선거철이 가까우면 선거를 할 때가 가까우면 갑자기 성가대에 무슨 회식을 낸다든가 무슨 갑자기 뭐 구역 모두를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뭘 또 낸다든가 하는 일이 많아지죠. 그 얻어먹고 찍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 사람 되면 골치 아픕니다. 된 다음에 될 때 쓴 돈을 다 걷어가니까 그런 사람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왜 생긴다고요? 그게 무슨 도덕적, 윤리적, 교회 풍토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질서가 틀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됐다 나중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먼저 됐으니까 잘났고 나중에 됐으니까 못났다라는 어떤 우열의 개념은 없애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신앙적인 이 식구로 들어와서 신앙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쓴다는 것 외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자랑과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외의 것이 여러분을 흔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하나 더 찾아보고 가죠. 누가복음 9장으로 먼저 갑시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도 뭘 금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야, 너 그거 하려면 우리한테 로얄티를 내라 이거죠. 우리 여기 당에 들어라. 싫다 그러자. 그럼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모든 사람 구원도 얻지 말라 이거죠.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신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기도 모르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오해가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면 다 나쁜 교회고 틀린 교회예요.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실제가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제가 맡은 강의가 이상하게도 1학년 강의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오면 이제 첫 학기에 만나면 제가 꼭 학생들에게 이걸 묻습니다. 제가 가서 일하고 있는 합동신학교는 어쨌든 그 기치를 고 박윤선 목사님이 처음 그 학교를 개설하면서부터 정당한 신자와 정당한 목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당합니다. 근데 제가 묻죠. 아, 우리나라 신학교 중에서 괜찮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있는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학교요. 그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요구한 거죠. 그래놓고 욕을 이제 직사하게 하는 거죠. 이 나쁜 이 XX들아. 너희만 오라야 속이 풀리는 이 바리새인들아. 그렇죠? 너희만 오라야 좋겠지 이 왼수들아. 다른데도 좋은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는 귓불도 없는 놈들만 모이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 정당해서 합동신학교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당한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남들은 다 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왼수들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매우 쳐야 됩니다. 볼기가 터지게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당동 총신이 더 많을 것이다. 펄쩍 뛰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분리해서 나온 학교니까 그쪽에서 좋은 마음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 왼수들이. 제 답은 이겁니다. 그쪽은 우리보다 학생을 훨씬 많이 뽑습니다. 우리는 120명 뽑고 거기는 뭐 한 1000명 가까이 뽑습니다. 그럼 퍼센테이지로는 우리가 좀 앞설지 몰라도 거긴 절반만 괜찮은 사람이 와도 500명이고 우린 120명이 홀딱 괜찮아도 120만이 아닙니까? 그쪽이 많다고 생각을 해줘야죠. 그리고 많기를 바래야죠. 안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나오시면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삐죽거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혹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목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분이 만약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고 그 50만이나 된다는 신도가 뿔뿔이 흩어지면 저한테도 짐이 배당이 올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이 건강해서 오래 하셔야 제가 잘 놀고 잘 먹죠. 지금 이만큼 온 것 같고도 저는 쩔쩔매는데 말이죠. 이게 뭐 결국 저는 교회를 키울 마음은 없으니까 이렇게 다 세워서 예배 보도록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면 결국 당회에서 한 번 더 예배를 봐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죽어나는 거죠, 뭐. 세 번 한다고 뭐 사례를 따블로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 미쳤다고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뒤에 와서 부채질하고 서 계시면 마음이 아프죠. 또 이 선한 목자가 그 한 번 더 해야죠. 많이 오면 손해죠. 앉아서 계시는 거 편하지도 않고 적을수록 공부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는데 가라 그럴 수야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생기는 거 좋죠. 유능한 분들이 많아야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이 안 들지요. 왜 안 든다고요? 신앙적으로 기초가 틀려 먹어서 그래요. 기초가 틀리면 위에다 뭘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아,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시다. 자꾸 먼저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이런 거 보세요. 아까 제가 은사와 구원 확신 얘기를 했죠. 4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들에게 많은 은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에 대해서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언을 한다든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가 예언을 한다는 데서 시비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은사라고 해서 다 옳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싸움거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방언파, 예언파, 뭐 아볼로파, 개바파 하는 식으로 이제 그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열의 싸움이 생기고 말았죠. 분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물어보십시오.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잘난 것을 증명을 하려면 많은 사람을 밟고 서야만 증명이 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부각시키면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뺏겨서 내가 그 왕좌에 앉아서 나 잘난 것을 증명하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 확신이 있느냐가 상대방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돼야 됩니다. 구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확신과 내 앞선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한 사람을 내가 거쳐간 과정에 억지로 잡아 끄는 행위라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싸움에서부터 신자다운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이지 이런 건 다 틀려놓고 헌금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무슨 큰 세계적인 대회에 모여갖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크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냐 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가장 사소한 문제에서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데 우리의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친구를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귀시고 가장 가까운 혈육보다 가까운 사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생겨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잘난 것을 허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왜 먼저 지는 소리를 하고 우는 소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 뻔뻔스러운 얼굴과 잘난 척하고 찬바람이 쌩 일어나게 돌아서서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냉랭해서 그렇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제가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는 겁니다. 목사하고 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칼날을 가지고 모인 사람끼리 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시죠.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십자가란 뭐냐 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란 세상이 가졌던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데는 필요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렇죠?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스러운 것,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십자가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보화가 풍성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싸우게 하며 망하게 하는 재주밖에 가르쳐주는 것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며 하나님을 쳐다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박수치는 것으로 나를 무장하거나 치장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소원을 둬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바랄 것이 없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돈을 목표로 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 아래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자랑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대로 가십니까? 신앙이란 이 싸움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소원이 있느냐,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만족이 있느냐, 결국 이 두 싸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격발을 당하죠. 교회 갔더니 있는 것들과 배운 것들이 판을 쳐서 꼴사 나서 못 가겠다 이거예요. 목사님도 그 입고 잘 배우고 잘생긴 것들하고만 놀깁니까? 그 제 대답이 이거죠. 목사가 골이 비어가지고 잘난 것들하고 놀아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 신앙생활 하시오. 목사가 쪼다짓하고 장로가 틀린 것 때문에 당신 신앙을 내팽기고 목사 책임을 대진 마시오.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가 못마땅한 데가 있을 수 있고 목사가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가면 그 사람 신앙도 피장파장이라는 얘기죠. 신앙이란 결국 그 싸움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에 뛰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야 괜찮은 사람입니다만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에 의해서 평가받는가를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두시지 말라 말입니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지금 친히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내 충성과 내 진심을 아신다.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희 친구 아버님은 굉장히 진실한 분이었고 신앙이 깊은 분이었습니다만 결국 안수집사까지밖에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으셨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제품업을 하셨습니다. 미식 몇 대 놓고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불평이 없었고 교회를 옮기지도 않았고 자기 뒤에 까만 후배들이 장로님이 된 다음에도 언제나 그 앞에 가서 깍듯이 경배를 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살면서 만난 위인 중에 최고의 신앙의 위인을 그분을 둡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을 가르쳐줘봤자 여러분이 물론 모르실 것이오. 그분들의 자녀들도 자기 아버님이 훌륭한 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깊은 영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걸 남에게 핑계를 대셔야 됩니까? 우리 각자의 싸움이죠. 각자가 해야 되는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명령 아래 물불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신자되는 것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럼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세우사 우리의 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이 잠시 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놓죠? 사실은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한다는 걸 핑계에 대해서 노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회의 책임도 아니요, 목사의 책임도 아니요, 부모의 책임도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세상 쾌락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신자답게 사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복된 운명과 불꽃 같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의 신자된 고귀한 인생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놀라는 마음으로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신자의 길을 걷기로 하십시다.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 된 것,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신앙에 경각심을 주시옵소서.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탐욕과 쾌락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우리의 신앙 인생을 주 안에서 충성되이 경주하게 힘주시옵소서. 결심케 하시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주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주의 영광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를 기뻐하는 진리와 생명과 빛과 그리고 영원한 약속들을 우리의 생애와 존재를 통하여 나누게 하시옵소서. 복된 교회,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로, 목마른 자들이 이 교회로 와서 쉼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